계시록 44번 메시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기로 합시다. 가룟 유다. 계시록 13장 11절은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 곧 육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므로 거짓 선지자인 이 짐승은 유대 나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어떤 예언 연구가들은 거짓 선지자가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견해가 옳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따르면 유다는 죽은 후에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들의 경우처럼 자기 백성들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는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아무도 유다처럼 사탄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유다를 심지어 마귀라고 부르셨음을 봅니다. 유다는 마귀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와 하나였습니다. 유다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가 자기 곳으로 간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받았고 모세의 시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네로의 영이 무적행에 유치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유다의 영도 어떤 특별한 곳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와서야 우리는 왜 성경이 이 네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환난 동안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간증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주권적으로 간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로와 유다도 간직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는 대조적으로 즐거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네로는 무적행에 있고 유다는 자기 곳에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기쁨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그분의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간직되었고 다른 두 사람은 그분의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직되었습니다. 네로의 영은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완전히 조성할 때까지 무적행 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때까지 자기 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을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온 우주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십 세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두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의도적으로 간직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겨 사탄의 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된 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두 증인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유다를 호출하여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일하게 할 것입니다. 네로의 영이 무적행에서 나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유다도 자기 곳에서 나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반의 대환난 동안 특별한 네 사람, 모세, 엘리야, 네로, 유다가 이 땅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네 명이 모두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날 것입니다.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반간증일 것입니다. 이 네 명이 서로 대결할 때 과연 어떤 상황이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서 올라옴. 계시록 13장 11절은 다른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그가 땅 아래로부터 올라올 것이며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육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거짓됨. 계시록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거짓됨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처럼 가장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용, 곧 사탄과 비슷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민다 해도 그가 표현하는 바는 사탄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절대 허유일 것입니다. 13절은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능력을 이용해서 큰 표적을 연기해낼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함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행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었고 장차 올 3년 반의 대환난 동안에도 그는 다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유다가 이것을 보고서 만일 엘리야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도 역시 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와 같이 동일한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주에 관한 한 유다는 모세나 엘리야보다 못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용의 말과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춤을 받았다면 결코 표적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의 관념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표적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 온 존재를 생명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자나 사역자가 표적의 방식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지 말아야 하며 그가 어떤 유의 생명을 가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직 생명만을 주의한다면 당신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표적에 가난한 참된 자와 거짓된 자를 분별할 길이 없는데 이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가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만일 엘리야와 유다가 둘 다 당신의 목전에 서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들의 존재로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쉽사리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다른 이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관심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관심하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관심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관심합니다.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관심합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개탄할 정도의 생활과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나타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중입니다.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우리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부터 살아내는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인 죄의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멸망할 자들 가운데 있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표적들과 기사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한다면 속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그리스도를 관심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에 주목하십시오. 거짓 선지자인 유다가 나타날 때 그는 그가 행하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 일함. 그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존경받거나 신뢰받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을 찬양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를 높게 말한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한 것들일 것입니다. 나는 왜 그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정도로 자신을 그에게 파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유다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자기 자신을 거리낌 없이 팔 정도로 어리석습니까? 애초부터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악한 사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탄이 유다를 통제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유다를 통제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유다가 자신을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파는 이유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 중 누구도 유다와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의 일부분이 유다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사탄에게 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당신은 여러 번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을 좌절시키는 어떤 일들도 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 나라 미국에서 나는 주님의 회복을 손상시키고 나서 결국에는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탄이 그들의 천연적인 존재를 사로잡은 사실의 결과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으로 들어와 어떤 부분들을 차지할 때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유다의 원칙인 동시에 거짓 선지자의 원칙입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의 능력을 줄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그를 완전히 신임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 안에 체현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 대표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탄의 삼일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삼일성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확실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연합으로 인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함. 계시록 13장 12절은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보는 데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능력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권세도 행사할 것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함. 12절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온 땅과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역일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는 유창하고 능력이 있는 그의 설교로 사람들을 확신시켜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거민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을 위한 형상을 만들게 함. 14절은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표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데 동의하고 그를 경배하게 될 정도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권세의 특징들의 총합이 될 것입니다. 역대로 사람들은 그들의 영웅들의 형상을 세우기를 좋아해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영웅들의 형상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시해 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세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여러 곳에 세워진 형상들은 우상이 아니며 사람들은 그것들에게 경배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그 말이 옳다 해도 원칙적으로 영웅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형상 앞에 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형상 앞에도 서 있지 말아야 하며 오직 주님 앞에만 서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든 간에 사람들은 당대에나 후대에 가서 결국 그것을 경배할 것입니다. 영웅이 되려는 갈망은 적그리스도에게서 최종 완성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웅을 경배하라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적그리스도는 지나간 세대들의 모든 영웅들보다 뛰어난 영웅들 중에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간행되고 배포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대해 준비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 그들은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은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우상에게 생기를 줄 수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우상은 산 형상처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땅의 거민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모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자기들이 만든 어느 것에도 호흡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질 것입니다. 이 우상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명령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마귀의 이적에 속지 않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나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데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3장 8절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로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만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순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첫 열매가 아니라서 대환난 동안 땅 위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교가 당신을 신속히 이기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비록 대환난 동안 순교한 자들이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라 해도 그들은 매우 신속히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형제님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50년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을 기독교로부터 반대와 비난과 헛소문들에 의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특히 중국 내지 선교회가 그를 반대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수십 년간 반대를 당한 후에 그는 또 다른 20년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 형제님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50년이 걸렸지만 대환난 동안 남아있는 이들은 42달도 채 안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난을 거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으면 이기는 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는 초기에 이기는 자든 후기에 이기는 자든 이기는 자들이 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확실히 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뵐 때까지 살아남아 있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면 죽는 것보다 대환난 가운데 남아있기를 더 좋아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후기에 신속한 이기는 자들이 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이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나중에 억지로라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염려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으로 염려하게 하는 길을 갖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거짓 선지자는 설교를 하고 말할 수 있는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반박하는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말씀을 전파한 뒤에는 순교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들이 당신으로 초기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돕지 못한다면 당신으로 후기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예비케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모든 메시지들을 풀어놓으시는 중입니다. 나는 50여 년 동안 이 예언의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아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의 방식으로 예언을 다루었던 1930년대 초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나는 그리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초기에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그들로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가지고 계시므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예정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모든 자들로 표시를 받게 함. 거짓 선지자는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이마에 표시될 것이고 여자들은 오른손에 표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시는 그들이 적그리스도, 곧 거짓 선지자의 권세에 속해 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표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사거나 팔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짐승의 이름은 네로 황제요. 그 이름의 숫자는 666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두 짐승이 나올 즈음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곧 이방 세계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육지에서 곧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 두 짐승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때가 오면 당신은 이 메시지들이 당신에게 주었던 인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풀어놓으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아무 인상도 우리에게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인상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또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춤을 받았고 깊은 인상이 새겨졌습니다.